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들일까요? 사람들이 옷들을 벗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네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day, Mayday, this is Pan Con Heavy 907, Mayday.
Ray, what is going on?
Concord 2701, I assume you're missing passenger 2.
That's affirmative, Concord. What's going on?
I don't know, but it's everywhere.
Say again?
LaGuardia, Orly, lost air traffic controllers, missing flight crews, planes down all over.
Within their borders. The UN has taken a leadership role in stabilizing the world. At this time, we do not know how many have disappeared. But what we do know now is that peace is imperative. We must help our neighbors, forget our differences. We must do it now.
Oh, God!
I am kneeling before you right now, asking you, God, forgive me of my sins. I am asking you, give me one more chance. To receive you in. Forgive me, God. Use me. Lord, please, just use me.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비밀리에 재림하셔서 의인들만 살짝 들어올려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비밀 휴거라는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지구에 일어날 엄청난 충돌 사고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져서 추락하게 되고, 또 버스, 자동차, 기차 운전사들이 갑자기 휴거되면 운전사들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굉장한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될 것이죠. 이런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70주일 예언이 나오죠. 오늘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7년을 잘못 적용함으로 예수님이 비밀리에 재림하셔서 의인들의 휴거가 있고, 또 이어서 7년 대환란이라는 이상한 교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죠. 그가 성소 제사를 이제 회복시키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청하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칠지앙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아랍과 아프리카 동맹 세력들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그 동조 세력들이 함께 개입해서 대결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회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걸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하죠. 이때 유대인으로 구성된 14만 4천은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돌이키는 대역사가 전개되는 한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가 고조에 달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다시 유대인 위주의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종말론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종종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해석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휴거되어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이나 잡지, 세미나, 뭐 영화, 인터넷 이런 곳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휴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겠다고 했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대학교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큰 외침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큰 날이 밤의 도적같이 예상치 못했을 때 올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오실 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분의 오심으로 갑자기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가지 결과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끌어올려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죽든지입니다. 대답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그 헬라 북방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은 제 이름이 아주 몹시 임박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성도들은 일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다 손을 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비밀리에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비밀리에 이미 왔다고 하는 거짓 개념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를 가리키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카에 그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바울은 지금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묘사는 그의 첫 번째 편지 끝부분에 썼고 다른 것은 그의 두 번째 편지 시작에 썼습니다. 바울은 그의 두 번째 편지 시작에서 이 두 가지를 명시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날이 올 때는 결코 비밀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첨가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재림에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적그리스도라는 낱말이 요한 1서 2서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낱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바울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자식, 불법의 비밀,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휴거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휴거 전에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 해결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여긴 미혹 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휴거가 먼저냐 적그리스도가 먼저냐,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모인다라는 거 나왔죠. 예수님께 모이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말했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여기서 바울은 아주 왜곡된 부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혹은 1세기에 오신다고 가르치는 그 거짓된 영향으로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모으러 오시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바울은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저 있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기를 이 일에 기만당하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바로 이 분야에서 우리를 기만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늘에서 오실 때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몰래 휴거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와야 합니다.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의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할 때 그들은 천주교회로부터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가 증가될 때마다 그들은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언의 눈을 돌리게 됐고 특히 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리라는 신비스러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예언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어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 작은 뿔에 대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둘 다를 발견하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요.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없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믿고 개신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 하나는 사자에게 양심을 바치고 다른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친다. 천주교회는 교황을 지상에 있는 보이는 그리스도로 믿고 개신교는 오히려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바탕이 된 두 가지 큰 진리는 의인은 로마 교회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과 교황은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스위스의 치빙글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로마 교황이 성경에서 일컫는 적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엄청나고 양날이 선 이 복음의 결과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가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543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제수이트를 창설해서 반종교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 이후에 1545년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유명한 회의가 바로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이 트렌트 회의는 1563년까지 지속된 여러 번의 회기 동안 바티칸 지도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매우 간교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이 뭐 성경을 불태우고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사악한 면은 바로 신학을 통하여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이나 고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신학을 통해 개신교를 좌절시키고 백성들을 데려올 특별한 사명을 제수이세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학인가? 그것은 불법의 사랑, 작은 뿔,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제수이 신부 알카자와 리베라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알카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과거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언을 해석할 때 저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서 1세기에 살았던 네로 황제나 또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정치가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교황권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과거주의 해석을 고안해냈습니다. 리베라는 이 예언을 저 먼 미래의 것으로, 즉 교황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세력을 떨칠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에 적용시키는 미래주의 해석법을 창안했습니다. 오, 카톨릭은 아우 참 멋진 구상이다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예언을 현재에 적용시키는 대신에 과거나 미래에 적용시킴으로써 이 두 제수잇은 성경이 지목하는 적그리스도를 바티칸에서 수천 킬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던져놓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1590년 리베라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개신교의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해 요한계시록 주석을 출간했다. 리베라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 몇 개만 제외하고 요한계시록 전부를 기독교의 역사에 적용시키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적용시켰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받아들일 자이며 예루살렘을 재건할 단 한 명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리베라는 어거스틴, 제롬, 루터와 많은 개혁자들이 주장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좌정하려라는 개신교의 성경적 적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을 신앙심이 없는 이교도적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예언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주의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알카자르가 과거주의 예언 해석을 만들었죠. 말씀드렸듯이 1세기에 살았던 네로와 같은 자 속에서 성경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과거주의 예언 해석법을 이제 제수잇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주의 예언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란시스코 리베라가 미래주의, 즉 마지막 때에 갑자기 출현하는 악한 한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주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기독교 내에서 그리스도와 사탄의 계속적인 어떤 쟁투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사주의 해석법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고 가르쳤던 예언 해석이었습니다. 매크로, 웜, 트로이 목마, 멜리사. 자,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누구 이름입니까?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들은 컴퓨터를 쓸모없는 기계로 만들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된 아주 정교하고 파괴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들은 테러범처럼 마치 컴퓨터 속에 들키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바이러스가 내부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겉보기에는 다장한 것 같은 그 이메일, 그런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많은 그런 이메일을 보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런 이메일들이 오죠? 여러분이 그 메일을 클릭하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극악한 암세포처럼 급속히 증가합니다. 종종 그 바이러스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또 파일들을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막 컴퓨터가 계속 꺼져버리게 만들거나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는 완전히 쓸모없게 되고 또 그 귀중한 자료들이 모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언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한 대로 개신교는 두 가지 핵심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교황은 성경상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예언적 해석 방법을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1500여 년간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개신교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에 역사주의 해석 방법은 강대가 없고 미래주의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언 해석이 어떻게 개신교회 안에 들어왔을까? 그 뿌리는 참으로 황당하고 비참합니다. 트렌토 회의가 있은 후에 교황의 축복하에 이 프란시스코 리베라는 미래주의 해석법이라는 바이러스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거주의 해석법 방법보다는 미래주의가 훨씬 더 개신교에게 만연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미래주의 해석법의 뿌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베라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만든 후에 그 300년 동안 이 제수이트들이 계속 이 바이러스를 개신교에 삽입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유럽의 대학들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은 매우 영리해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미안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리베라의 미래주의 해석은 3세기 동안 개신교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주로 로마 교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그것이 활력을 내어 영국 국교에 들어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주의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개신교회로 침투해 들어왔는가? 자, 그 경로를 좀 보면요. 먼저 리베라가 이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법률가요, 또 성경학자인 사무엘 로프 메이트랜드 박사가 그 켄터베리 대주교의 도서관장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도서관에서 아마 리베라의 주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는 1826년에 먼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제수이트의 개념을 지지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간 그는 계속해서 소책자로 반종교개혁의 글을 썼습니다. 컴퓨터 용어를 빌린다면 메이트랜드의 읽어주세요라는 파일 속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블린 대학의 히브리 교수 제임스 타드. 이 타드가 메이트랜드 박사의 뒤를 이었습니다. 타드는 메이트랜드 사상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미래주의 해석에 관한 책들을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국 국교의 일원이고 유명한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였던 존 헨리 뉴먼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여러 종파들을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옥스퍼드 운동의 목표 중 하나라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타드의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옹호하면서 뉴먼은 곧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고 후에 가장 높은 추기경이 됩니다. 그 다음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의 선구자인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에드워드 어빙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어빙은 리베라, 메이트랜드, 타드가 주장한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어빙이 한 발자국 더 앞장섰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로 임한다고 바로 1830년경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림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비밀 휴거가 그때 일어나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반개신교 풍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드디어 존 넬슨 다비가 나타났습니다. 총명한 법률가였고 목사였고 신학자인 이 다비는 성경 문제에 관한 여러 책들을 한 53권 이상 썼습니다. 그는 플리머스 형제라는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죠. 미래주의 해석 발전에 이 다비의 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에드워드 어빙처럼 이 다비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때 한 명의 악한 독재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세대주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대나 기간에 따라서 인간을 취급하신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제 넬슨 다비에 가면 휴거 후에는 7년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는 다니엘서의 70주 예언에서 마지막 7년을 역사적 문맥에서 떼서 휴거 후에 있을 미래의 환란에 적용시킴으로 이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학설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70주야에 대한 예언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비가 그의 신학 속의 미래주의 해석 방법의 바이러스를 삽입시킴으로 리베라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비는 그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을 계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주요 도시에서 설교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열 달을 클릭해서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비참하게도 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은 컴퓨터 용어로 삭제를 당하고 휴지통 속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휴지통 속에 있는 역사주의가 완전히 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휴지통 속에 있는 역사주의를 복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한 사람은 바로 다비에글의 큰 영향을 받은 캔사스의 법률가 사이렉스 잉거슨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 아주 잘 아시죠? 1909년에 스코필드는 그의 유명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1900년도 초 이 성경은 미국 개신교 교육기관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어서 수백만 권이 인쇄됐습니다. 이 성경을 인기 있게 만든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고 주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석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을 가리키던 손가락이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해석으로 변경돼서 그 안에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 개신교인들은 이 스코필드의 주석 속에 포함된 개념을 가르쳐서 결국 바이러스는 역사주의적 해석의 방법에 관련된 파일들을 계속 공격하고 삭제하다를 계속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무디 성경학교와 댈러스 신학교가 존 넬슨 다비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래 이 기독교 단체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바이러스를 빨리 증식시키는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70년대 댈러스 신학교 졸업생인 할 린드세이 목사가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구라는 폭탄 같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소책자 형태로 된 이 책이 바로 미래주의 해석을 전 미국 기독교에 다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책을 수십 년 만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책은 3천만 권 이상이 팔리고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Left Behind가 출간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가 제수이시였던 리베라부터 시작해서 메이트랜드, 탓, 어빙, 다비, 스코필드, 할 린드세이가 가졌던 개념들을 받아들여서 가장 성공적인 크리스천 소설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Left Behind입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물론 한국으로도 번역되었죠. 각종 차트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게 되었고 지상의 거의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들에 읽혀지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 예언의 정확한 해석인 것냥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역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성경 예언을 미래주의 해석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로마 카톨릭에서 왔으며 특히 그 교회의 역사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이룩됐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개신교의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수세기 동안 지지를 받아왔다. 현 시대 미래주의 해석법을 옹호한 자들은 대부분 개신교인들로서 이와 같이 천주교회의 손안에서 놀아나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기 그리스도교회 이후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제 이름을 한 번의 사건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예수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뭐 재림하신다거나 의인들이 비밀 휴거된다는 사상 또 7년 대환란 등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생기기 시작한 제수이세 발명품입니다. 이것이 발전되면서 개신교회는 자기들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세 가지 성결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도적이 비밀리에 조용히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재림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께서 도적처럼 비밀리에 조용히 오신다는 것일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이와 유사한 성경절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바울은 주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오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시간에 대한 묘사라는 사실을 아마 초등학생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도적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도적같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다른 설명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자 여기에 나오는 도적같이의 뜻은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그런 비밀 휴거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이것이 시간에 관계된 표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적이 오는 것처럼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재림은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비밀 재림이나 비밀 휴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끄럽고 떠들썩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비밀 휴거론자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 중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운명을 달리하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그냥 쥐도서도 모르게 깜짝같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휴거 이야기가 나왔죠. 또 그들은 말하기를 성도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악인들은 지상에 남아서 적 그리스도와 함께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뭐 겉으로는 아무 구분 없이 어울려서 잘 살지만 재림 때에는 본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한다는 영원한 그때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다른 한 무리는 하늘을 위해서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그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장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남는다 그러면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인들이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았지만 하늘로 가지 못하는 아기들은 어디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지 몹시 궁금했겠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악인들의 시체는 지상에 버려져서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그분과 함께 승천할 것이고 악인들은 죽어서 그 시체는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온 세상에 널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되는데 천사가 악인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라고 새떼들을 초청하는 새들의 잔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림의 그날에 악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재림 후에 악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가르침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면 지금 적당히 살고 지금 좀 세속적으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7년 환난 때 내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회개하고 하늘 가지. 그때 내가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열심히 싸워야지. 여러분, 기독교 대중 매체들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적당한 기독교인들에게 또 악인들에게 이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러분 지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영생을 위한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을 모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닙니다. 면케해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의인들이 비밀리 휴거할 것이다. 그걸 주장하는 그들의 뒷받침의 근거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환란을 면하는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은 휴거되어 환란을 모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면케하리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테로엑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돌보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레오는 신약 성경에서 총 64회가 사용됐습니다. 어디에도 제외한다, 면케해준다, 면제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된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여기 테레오입니다.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사도행전,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나니. 이건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요한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 때려오는 지키다, 보호하다, 돌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면케하리니라는 말의 의미는 악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해왔으므로, 잘 지켜왔으므로, 똑같은 때레오가 쓰였어요. 잘 때레오해왔으므로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때레오해주시겠다,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의인들을 때려와야 하시는 방법,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 3장 10절에 지금 답이 있죠.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겠다, 이 때려하겠다, 너를 그때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지켜주는 그 보호해주는 방법은 바로 그 이유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때려했으니즉 내 나의 말씀을 지켜왔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재림의 징조와 재림 때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성도들은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어느 한두 구절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강한 바이러스 경고가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Solpens.exe를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6월 1일에 작용할 바이러스인데 그것을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컴퓨터를 망가뜨리기 전에 즉각 지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컴퓨터를 보았을 때 드디어 이 Solpens.exe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제 크게 놀라면서 이런 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줬구나 하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이 Solpens.exe를 다 삭제를 클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기만이었습니다. Solpens.exe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만든 아주 이 교활한 자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을 다 지우게 하고자 새로운 술책을 써서 그들을 기만하는 데 승리해버렸습니다. 자, 미래주의 EXE와 역사주의 EXE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주의 해석법이라는 바이러스가 개신교의 역사주의 해석법을 거의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탄은 또 다른 기만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악성 바이러스 1호라고 확산시키므로 역사주의 EXE를 지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주의 EXE를 지워라!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루시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컴퓨터를 망가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끝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인기 있는 가르침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싫지만 대중의 반대쪽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이나 미래주의 해석을 주장하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다,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 탑들은 모두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과 4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상의 마지막 싸움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에 휴거로 하늘에 옮겨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안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중요한 예언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그리스도들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싸울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오기 전에, 폭풍이 오기 전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진리의 목마른 심령으로 성경을 다시 펴고 간절히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OSTV 기독교회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집요한 사탄의 음모에 맞서 혹독한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예와 품성을 옹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참 교회의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있었고 내 안에 없었고 그냥 추상적이었던 내 입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가까이 진짜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너무 가깝게 내 친구처럼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다.
나보다 낯을 뭘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직접해.
이러면 보신 거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봉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어머니
막 치고받고 싸우는 순간
모르겠어.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착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친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렇네. 저 사람에게 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냐. 우리는 때로는 정말 내가 죽고 싶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소홀한 취급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 화내거나 마음 상함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고통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웃음으로 대하기를 결심한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어려움, 어떤 귀찮음, 어떤 성가심을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스러움과 유쾌한 분위기를 이웃에게 계속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음식, 어떤 외로움, 어떤 직업, 어떤 의복, 어떤 주의, 어떤 방해하에서도 겸손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잘못 전달됨으로써 그대의 소원이 좌절되고 그대의 충고는 무시되고 그대의 의견이 비웃음을 당할 때 그대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억울함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그대의 경험을 그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가장 혹독한 시련과 형제의 냉정하고 가혹한 대우로 인하여 생긴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그대의 영혼을 엄습할 때 힘찬 찬송을 부리며 오히려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 가지인데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대가 인생의 청잔년기에서 이기적인 경쟁심과 그대를 자극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대를 사로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세상이 주는 유혹이 그대를 압도하려고 할 때 또한 그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대가 그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죗된 욕망과 절규를 무시하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바로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아,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참 너무나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